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합동훈련을 연장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의 합동훈련은 지난 10일에 시작돼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번 합동훈련이 끝나면 벨라루스 영토에서 러시아 자국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장 발표로 이 같은 약속은 철회됐습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항상 외교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러나 만일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한다면 신속하고 혹독한 결과를 부과할 준비 역시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벨라루스 영토 내에 자국 병력 등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약 1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흑해와 우크라이나 남부에 걸쳐 해상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로 중계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결정은 오늘 내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은 푸틴 대통령에게 이 지역의 독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의 하원인 국가두마 역시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독립 승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러시아의 국가안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례적으로 공개된 이날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의 고위 당국자들은 독립 승인에 찬성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넘어오려는 우크라이나 대원을 사살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21일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러시아 국경을 넘으려던 정찰 대원들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주 이차킨스카야 마을 인근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우크라이나 정찰대의 침투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후 교전 과정에서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병력은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전 과정에서 정찰대를 대피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2대의 무장 전투 차량이 국경을 넘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교전은 가짜 뉴스로 자국 병력이 해당 지역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지난 4일 개막한 동계올림픽이 20일 폐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 약 3,000명은 15개 종목, 109개 경기에서 서로의 기량을 겨뤘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폐막식에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선수들이 보여준 연대와 평화의 모범 사례에 감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 위원장은 특히 이 같은 올림픽 경기의 단결력은 우리를 가르려고 하는 힘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평화의 기회를 줬다면서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분투했고 경쟁자들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결과를 얻길 소망하고 응원한 모습에 우리는 깊이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올림픽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가 공동 개최합니다. 이란 의원들이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향후 미국 등 서방 측이 합의해서 탈퇴하지 않도록 보장받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들은 20일 이 같은 움직임을 전하면서 서한에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이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한에는 이란 국회의원 290명 가운데 250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며 필수적인 보장을 먼저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북에게 레드라인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핵 합의 복원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가 먼저 해제되는 조건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권교체 가능성과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러시아에서 북송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군관에 관한 부유의의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러시아 정부에 국제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자의적 구분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선언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고 평북, 함경북부 구름 많은 가운데 황해도 오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정권교체 가능성과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8일 북한이 미국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정상 외교 등 고위급 관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No, I think the summits were a waste of time. And I think in fact they were worse than that.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VOA 한국어 서비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상 간 외교를 시도했지만 이런 회담이 시간 낭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단순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한 위장술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어떤 진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능한 옵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정권교체 가능성, 필요할 경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should not be held hostage by a regime like this, and that's why possibilities for regime change or if necessary the use of forc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아무도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미국 도시들이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세습 독재 정권의 인질로 잡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군사 옵션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중국에 대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괜찮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먼저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미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오랜 결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눈에 보이는 실험 없이도 미사일 노주콘에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의 위협은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는 목표물이지만 핵무기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먼 거리까지 운반될 수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북한의 위협이 현재적이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관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 경화 확보를 위해 테러리스트나 다른 불량 국가 등에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등 모두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개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내버려뒀다고 비판하며 중국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for too many years we have let China get away with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류와 에너지 공급, 식량과 인도지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 정권은 붕괴하는 등 북한의 생사 여탈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미국의 대중 대북 정책 재조정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상대하는 데 있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북한에 허용돼서는 안 될 자유를 줬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재개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응과 관련해 북한 편을 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과 북한 문제 등 영내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화상정상회담에서 영내 비확산 방지 조력의 일환으로 북한 핵 문제도 양국 간 협력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무역 문제를 넘어서 타이완 등 안보, 신장과 홍콩 등 인권을 비롯한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실례로 미국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인 5명을 유엔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어 보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계속되는 침묵의 대가가 너무 크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시기인 2018년 4월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됐지만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면서 2019년 9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러시아에서 북송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군관에 관한 VOA의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러시아 정부의 국제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이 군관의 강제 손안을 금지하는 보호신청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인권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용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러시아에서 망명 시도 중 납치돼 북송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최금철 소자의 행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17일 성명에서 VOA 보도 내용과 자체 조사를 통해 최 소자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러시아에서 지속되는 탈북민 강제 실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소식통은 BOA에 북한 적공국 563부대 소속 암호화 전문가로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됐던 최금철 소자가 지난해 7월 탈출해 망명을 시도하던 중 9월 말 현지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뒤 북한 측에 인도돼 블라디보스톡 주재 북한 영사관에 의해 감금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최 소자의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다며 러시아에 파견됐다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들에 대한 납치 등 강제 실종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북한 정권의 요청에 따라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들을 체포한 전력이 있으며 휴먼라이츠워치는 최 소자와 비슷한 북한인 실종 사례가 최소한 3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과거 실종된 북한인 3명에 관한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전달되기도 했다며 북한인들의 강제 송환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장기 투옥, 강제 노동,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처벌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1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금철 소자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에 이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re concerned, we're severe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최금철, and we really hope.
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정부가 책임을 갖고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끔찍한 운명을 겪게 될 난민들을 보호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러시아 정부가 1951년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북한인들의 망명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망명신청자들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최금철 소자와 러시아 내 다른 북한인들에게 제3국으로 가기 위한 안전한 통로가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탈북민들의 제3국행 망명신청에 부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해마다 일부 탈북민들이 이런 절차에 따라 한국에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민간단체인 시민지원위원회는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2016년 체결한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 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행 의정서 이후 북한인들에 대한 임시 망명 지비 부여 횟수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시민지원위원회의 스베틀라나 간누시케나 대표는 16일 VOA에 블라디보스톡의 이 단체 소속 변호사는 최 소자가 계속 북한 영사관에 감금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윤 선임연구원은 VOA에 최 소자의 강제 복송을 막기 위해 현재 여러 민간단체들, 정부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한 단체는 비공개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최 소자에 대한 보호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contact with the different organizations that can help us and we've reached out to several governments as well to get them to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해 1959년 설립된 국제법원으로 러시아는 지난 1998년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7년 러시아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있던 최명복 씨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금철 소자의 망명 시도를 도왔던 한 활동가는 18일 VOA에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세계적인 단체가 최 소자를 구하기 위해 나서줘서 정말 기쁘다며 러시아 정부가 조속히 개입해 최 소자 송환을 막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의 태영호 국회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서울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최금철 소자의 처형과 강제 송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소환을 러시아 정부에 발송해 주길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자의적 구군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선언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냈습니다. 특정 사건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당사국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들 구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는 위오웨이의 질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을 지키고 우리의 공통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주도한 캐나다는 1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구금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이어 이러한 관행을 규탄하고 억제하며 종식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출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에 67개국이 서명했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자의적 구금을 종식하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진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 세계 시민들을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사관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와 스웨덴도 입장을 냈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의 목표는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 선언이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압적 외교의 도구로 자의적 구금을 활용하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이 선언은 모든 국가들이 유능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열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가리아는 국제인권법과 장치의 핵심 사상에 부합하는 이 선언의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북한의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갈등 수위를 낮추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집단적 노력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오랜 공약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절차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외국인의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을 받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북한 정권이 자의적으로 구금했던 미국인 3명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송환됐지만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석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대변인은 17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답변해서 당신이 언급하는 개인들은 113차와 114차 회의 결과 보고서들에 언급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회의 보고서는 2017년 5월 29일 언론인인 함진우 씨가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북한 간 국경지대에서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에 긴급 행동 절차에 따라 2017년 8월 23일 북한 정부에 이 사건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가 자국 내 중대하고 조직적인 강제 실종에 대한 매우 심각한 혐의들에 대해 실무그룹과 협력하는 대신 실무그룹이 편파적이며 소위 북한에 반대하는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무그룹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단호히 강조하며 북한 정부가 협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14차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사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사건들을 북한에 통보하고 조사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욱 선교사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됐고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1일 압록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에서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는 한국인 선교사 최충길, 탈북민 출신 고현철, 김원호 등이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하고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북 억지를 위한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북 대화 재개 상황을 대비한 장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 명시된 대북 메시지와 미한의 삼각동맹의 의미도 짚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과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미국은 군사 동맹 강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호주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몇 년째 연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Those are two different questions, I think. One is about are exercises necessary? And at some point they are, but they can be done at different levels.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미군의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럼 변화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것이죠.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위협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고 사이버 위협과 잠수함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술 핵무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협이 진화하는 만큼 미군 체제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님, 동의하시는지요?
Yeah, no, I would agree with that. If you look at the whole full spectrum of ballistic
동의합니다. 토콜라 부소장이 지적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전술 핵무기를 언급하고 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 균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억지력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대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님, 미 공군이 괌에 전략 핵폭격기 B-52 4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I think there are multiple purposes. I think in part we've watched North Korea.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달 우리가 목격한 11발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죠. 이것이 한 가지 요소입니다. 중국과의 계속되는 긴장 상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으로도 고안됐다고 봅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님, 앞서 백악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은 1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have to concede I'm a bit cynical about this. I was involved in the first.
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조금은 냉소적입니다. 저는 1991년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참여했었는데요. 그 문서를 다시 보더라도 이번 문건은 30년 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시점이었는데요. 현재 국가안보 전략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영향이죠. 그런데도 독립적으로 이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게 많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을 미국의 전략적 우선 과제로 재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시한 것이었죠.
토콜라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e weak part is the trade strategy. I think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우리의 약한 부분은 무역 전략입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태평양 지역 경제 틀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와 국가안보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안들, 이를테면 공급망 보급력이나 디지털 네트워크 또는 5G 사이버 공간 통제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좀 더 유연한 국가적 집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확인하는 목록이죠. 19페이지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해양 네트워크, 교환 확생, 사회 기반 시설, 백신 등이죠. 1, 2년 뒤에 이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이번 전략은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과거 들어왔던 것과 별로 다른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요.
No, it's not very different. I think at this poin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ill waiting for some.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국내 문제에 좀 더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화가 재개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비핵화를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것은 타당한 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주제를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님, 전략에 언급된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할까요?
No, the US has been saying that for at least 30 years. I don't think that's new. I think it's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적어도 30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면 너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외교적으로 김정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움츠린 상태입니다. 동시에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김정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또 유엔 제재를 유지하면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닝 선임연구원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 일본과의 협력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도전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도전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No, it's talking about China. I think if you go back to the March Biden Moon Summit, there was a lot of...
중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언론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5G, 공급망 문제에 대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국방과 정보 분야에서 이뤄지는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불행한 역사 문제로 계속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도전은 우리가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감정적인 정치적 문제와 분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포콜라 부소장님, 동맹과의 협력이 미국에 왜 중요한 건가요?
It is a fundamental par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strategy that we will work with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영내 동맹과 동맹 네트워크와 협력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양자관계에 치중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확연히 달라진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모두 국가들의 연합 형태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 체계가 중심 거점이었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그렇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전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Yeah, I mean, one of the good things about being out of government is I can say what I actually think. And to be blunt, I think if I was a
정부에서 일하고 나와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저의 실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만일 태평양 국가, 즉 한국이나 일본, 호주였다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나라인지 걱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대비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 나라들 간에 어떻게 더 협력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콜라 부소장과 매닝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주한미군이 성능이 대폭 증가한 신형 아파치 헬기의 한반도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최고의 공격용 헬기로 불리는 최신 아파치 헬기가 미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에 배치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신형 아파치 헬기 가디언의 한반도 실전 배치가 완료됐다고 미 제2항공전투여단이 밝혔습니다. 제2항공전투여단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신형 아파치 헬기를 한국 험프리 기지에 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제2항공전투여단 예하부대인 4.2 공격헬기대대의 피터 슈미트 대대장은 이번에 배치된 신형 아파치 헬기의 능력과 관련해 치명성과 생존성, 성능, 기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세대의 아파치 헬기보다 월등히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제2항공전투여단은 신형 아파치 헬기의 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아파치 헬기 프로젝트 관리국은 지난 1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신형 아파치 헬기의 한국 배치가 지난해 11월 시작됐고 그동안 12대가 인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월 말까지 주한미군의 총 24대의 신형 아파치 헬기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신 아파치 헬기가 미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에 배치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보잉사가 제작한 신형 아파치 가디언은 무게 10.1톤에 최고 속도는 시속 365km고 전투 행동 반경은 480km에 이릅니다. 또 헬기의 직경은 14.63m, 높이는 4.64m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신형 헬기에는 아파치 헬기 처음으로 조종사의 판단을 돕는 인식체계 결정지원체계가 도입됐습니다. 라이언 도널드 제2보병사단 한미연합사단 공보국장은 지난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신형 아파치 헬기에 최신 통신, 항법, 센서 시스템 등이 장착됐다며 제2보병사단이 한국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신 아파치 헬기가 새로운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더 많은 첨단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 new helicopters have new capabilities. They're going to be more accurate. They're going to see more things, got better intelligence.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순환 배치하던 공격용 헬리콥터와 아파치 헬기 대대 등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형 아파치 헬기의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일 주한미군에 신형 아파치 헬기를 배치한다는 VOE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전쟁 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이중 기준의 극치이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발로라고 비난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방당국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총 608구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인도한 55개 상자에서는 총 81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17일 기준 총 608구의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DPAA는 이날 갱신한 한국전 참전 미군 신원 확인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 미군은 7,547명이라고 전했습니다. DPAA의 이번 통계는 지난해 9월 28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갱신됐습니다. 갱신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인도한 유해 상자 55개에선 총 81구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2018년 넘긴 55개 상자에는 대략 200여 구의 유해가 담겼고 이 중에는 한국군 유해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인도했거나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을 통해 수습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중에선 지금까지 총 343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1990년에서 1994년 미군 유해 208구를 미국에 인도했고 1996년에서 2005년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미북 공동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선 229구의 미군 유해가 수습돼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미북 공동 발굴 사업 재개와 관련해 DPAA 션 에버렛 대변인은 최근 VOA에 북한이 수년째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인 펀치볼의 신원 미상으로 묻혔다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는 총 158구로 집계됐습니다. 펀치볼에는 한국전쟁 전후 유해는 수습됐지만 복원 불가 판정을 받고 신원 미상으로 남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840여 구가 묻혔습니다. 약 4년 전 DPAA는 수십 년 동안 신원 미상으로 펀치볼에 묻혀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총 7단계의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DPAA는 새로운 유전자 감식기법 도입으로 이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프로젝트의 4단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DPAA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로렌스 브라운 육군 상병과 프랜시스 주린 육군 상병, 케네스 브리저 일병의 신원이 최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상병은 한국전 당시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포로 수용소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주리 상병은 장진호 전투 중 실종 보고됐습니다. 브리저 일병은 장진호 인근 방어선에서 부대가 주둔해 있던 중 실종 보고됐습니다. 브리저 일병의 유해는 북한이 2018년 인도한 유해 상자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편 DPAA 에버렛 대변인은 최근 VOA에 당국은 현재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신원 확인 현황이 담긴 웹사이트를 개편 중이라며 집계 현황이 실시간 자동으로 갱신되는 기능이 추가되는 개편 작업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CNN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는 장면이 기록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의 딸인 김병희가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1월 1일 방영한 기록 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은 백마에서 시작해서 백마로 끝납니다. 1시간 45분 분량의 이 기록 영화의 첫 장면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백마를 타고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온 한일을 구람 없이 걸어왔던가. 시련은 유리 없이 어묵했어도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잊을 수 없는 2021년이요.
영화 맨 마지막에도 백마를 타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숲속을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조영원 당 조직비서,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현송월 부부장과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한국이나 미국 등 외부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은 단순히 북한의 지도자가 말을 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런 장면을 통해 주민들에게 백두혈통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입시킨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입니다.
그 김일성의 이미지 중에 그 백마와 관련된 이미지가 꽤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김일성 해골역을 보면 그 백마에 대한 추억이라는 그런 그 제목도 있고 이제 김일성이 말을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백마를 좋아했던 걸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아버지 김정일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혈통을 이제 강조하는 측면에서 백마를 많이 탄다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한 것 같습니다.
백마는 북한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 당시 백마를 타고 지휘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백마를 타는 모습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한편 자신의 권력 정통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지지 기반이 약했던 김정은은 백마를 타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11월 백마를 타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 내부 분위기가 침체됐던 2019년 12월에도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는 모습을 공개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북한의 이미지 정치는 백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일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음력설 명절 경축 공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뒤로 나이가 지긋한 한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모습을 감췄던 김경희는 2020년 설기념 공연을 통해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두문불출하다가 2년 만에 또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는 백두혈통의 원로인 김경희를 등장시켜 정권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고령의 김경희가 등장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김정은이 그 이미지 정치에 동원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김경희가 등장했을 때도 김정은에게 아주 각별한 예의를 표하는 안내 이미지를 연출하는 걸 봤을 때 그것도 역시 백두혈통 안에서도 본인의 본인 뿌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정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굳이 부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디닉 씨 박사는 북한 당국이 이렇게 백두혈통과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민심이 나쁘다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고립된 데다 물자난과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Obviously, the dire economic conditions, people know.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 표출을 못해서 그렇지 코로나 사태와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난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물가난이 심각합니다.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북중 무역이 끊기면서 설탕과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여오지 않자 장마당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000원으로 올랐고 16,0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000원으로 4배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물가는 여전히 비싼 편이라고 조충희 소장은 말했습니다.
밀가루, 뭐 설탕, 특히 이제 그 식용기름, 우가 같은 것들이 수입이 되지 않아서 가격이 너무 거의 뭐 10배씩 다 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이 내리지 않고 중국에서 자재를 들여다가 옷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필수품을 이제 만들어서 팔던 장사꾼들도 해서 시장이 많이 위축된 것들이 주민불만의 첫째죠.
북한 당국은 2020년 10월을 기해 외화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1달러에 8,000원이었던 환율을 인위적으로 4,000에서 5,000원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달러와 위안화로 쌀을 사먹던 사람들은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전에 1달러를 주면 2kg의 쌀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에 쌀 1kg밖에는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쌀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로 이렇게 쌀값을 계산해 보면은 전에보다 훨씬 오른 상태죠.
경제난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 간부들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당 간부들은 장마당 상인 또는 돈주들과 먹이사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 간부의 월급은 5천에서 만 원에 불과해 이 돈으로는 장마당에서 쌀을 1, 2kg밖에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 간부와 보위부원, 검찰, 안전원, 군장교들은 생활을 위해 상인과 돈주들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경 봉쇄로 장마당 상인과 돈주들도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당 간부들도 쪼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북한 당국은 경제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 관영 TV와 신문은 매일같이 제8기 4차 전원회에서 결정된 과업을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라고 주민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권위를 세우려면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 정치적 카리스마와 권위가 있었거든요. 황열 빨치산이라고 하는 뭐 크진 않지만 자산이 있었고 또 북한 산업화 공업화 이제 아버지 김정일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권력 승계를 준비했기 때문에 권력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겨우 20대 약관의 나이에 집권을 했고 정치적 카리스마나 아니면 권력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경우에는 지금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미지 정치에 의존하고
집권 10년 차가 됐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는 한참 실추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을 내세워 자신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고 평북, 함경북부 구름 많은 가운데 황유도 오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영하 3도, 양덕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6도, 신의주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4도, 구성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맑고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 영하 5도, 강계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6도, 희천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 낮 영하 1도, 개성 아침 영하 10도, 낮 0도, 사리원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3도, 신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맑은 가운데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9도, 낮 영하 1도, 장전 아침 영하 7도, 낮 1도, 평강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1도, 장진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12도, 청진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3도, 김책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2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10도, 김영권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12도, 삼지연 아침 영하 27도, 낮 영하 1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흐리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쿠바 정부 관리 8명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위협, 부당한 수감, 가혹한 판결 등을 통해 쿠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현재 쿠바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난해 7월 11일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감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건강이 악화됐으며 음식과 의약품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으며 가족과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는 미 대통령 포고문 5377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쿠바 공산당이나 정부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재된 쿠바 관리 8명은 평화로운 7월 11일 시위 참가자들을 구금하고 가혹한 판결을 내린 데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쿠바 당국은 7월 11일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고 30년 징역형 등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바 당국은 루이스 마누엘 오테로 알칸타라, 마이켈 오소르보, 호세 데니얼 페레를 자주 구속했으며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쿠바 국민들을 대신해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쿠바 정권은 군인들과 폭력배들을 보내 희곡 작가인 유니오르 가르시아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2020년 문화부와의 협상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후 그는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망명했습니다. 쿠바 국민들은 거듭 정부에 대해 인권과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쿠바 정권은 거의 모든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날려버렸으며 이미 파산한 쿠바의 이념과 경제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필요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비자 제한 조치는 쿠바 국민을 돕기 위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쿠바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가 지난해 7월 11일 이후 쿠바에 대한 4건의 제재와 국무부가 11월 30일 쿠바 관리 9명에 대해 취한 비자 제한 조치 효과를 증폭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와 책임성을 촉구하는 쿠바의 국민들을 지지하는 뜻에서 또 정치범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적절한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21일 보도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양국 정상에게 이날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회의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은 푸틴 대통령에게 이 지역의 독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조만간 푸틴 대통령이 독립 승인 요청에 서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실망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계속해서 대화할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유럽연합이 21일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브렐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뒤 만약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할 경우 제재를 상정할 것이고 유럽연합 장관들이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국제법을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은 강하게 단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표 이후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존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합동훈련을 연장하겠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의 합동훈련은 지난 10일에 시작돼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동훈련이 끝나면 벨라루스 영토에서 자국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항상 외교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러나 만일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한다면 신속하고 혹독한 결과를 부과할 준비 역시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벨라루스 영토 내 자국 병력 등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 약 1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흑해와 우크라이나 남부에 걸쳐 해상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넘어오려는 우크라이나 대원을 사살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21일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러시아 국경을 넘으려던 정찰 대원들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주 미테아칸스킨스카야 마을 인근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우크라이나 정찰대의 침투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후 교전 과정에서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병력은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전 과정에서 정찰대를 대피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2대의 무장 전투 차량이 국경을 넘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교전은 가짜뉴스로 자국 병력이 해당 지역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지난 4일 개막한 동계올림픽이 20일 폐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 약 3,000명은 15개 종목 109개 경기에서 서류의 기량을 벌였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폐막식에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연대와 평화의 모범 사례에 감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 위원장은 특히 이 같은 올림픽 경기의 단결력은 우리를 가르려고 하는 힘보다 더욱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평화에 기회를 줬다며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분투했고 경쟁자들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결과를 얻길 소망하고 응원한 모습에 우리는 깊이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2월 22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